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돈바스 전투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러시아군의 상당 부분이 이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리 많은 러시아 전력이 투입되더라도 우리는 싸울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우크라이나 전사들, 특히 돈바스와 마리우폴 등 타격이 심한 지역의 전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인종 학살을 감행하는 러시아 군대가 동부 우크라이나 지대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폭넓은 지역을 겨냥해 로켓 공격과 포격, 야포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마리우폴은 공중에서 투하되는 폭탄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전사들이 현재 적을 무찌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정상회의가 다음 달 12일 화상으로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을 포함해 올해 카리브 공동체 의장국인 벨리즈와 주요 7개국 G7 의장국인 독일,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인 세네갈이 공동 주최합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우리는 전 세계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 인도주의 활동가들, 민간 부문 등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백신을 접종하고 인명을 구하며 개선된 보건 안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약속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인 이번 정상회의는 당초 지난달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4월로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5월로 미뤄졌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급 대표단이 이번 주 솔로몬 제도를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과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번 주 미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 제도와 파푸아 뉴기니, 피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대표단에는 NSC와 국무부, 국방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대표가 포함될 것이라며 대표단은 이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연대를 심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진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가 최근 중국과 안보 협정 초안에 서명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 대표단이 솔로몬 제도 관리들과 논의할 의지에 중국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 대표단이 이번 방문 일정 중 하와이에 들러 인도태평양사령부 고위 관계자들과 역내 파트너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총리는 오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통로 확보와 관련해 러시아 측과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돈바스 내 극심한 폭격이 지속되고 있다며 러시아 측이 포위된 마리우폴의 민간인들을 피난시키기 위한 통로 개방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헤르손과 하르키우 지역에 인도주의 통로를 열기 위한 어려운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마리우폴에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의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했지만 마리우폴시 관리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부천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전쟁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군부대 명예칭호를 수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부천을 점령했던 제64 차량 화소총 여단에 위대한 영웅적 행동과 용기에 축하를 보낸다며 러시아의 주권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4일 부차에서의 민간인 대량 학살에 러시아군 제64 차량 소총 여단이 직접 연루됐다며 전쟁 범죄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명예칭호는 조국을 수호하고 러시아의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위대한 영웅적 행동과 용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상응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 훈련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군이 올해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일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최고는 16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상응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라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채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이 치르게 될 대가를 강조했습니다.
These launches, these tests have demonstrated that the DPRK continues to prioritize.
프라이스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시험 발사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이러한 발사와 무기 실험들은 북한이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도발에 전체적 또 부분적으로 대응해 일련의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의 행동은 북한의 고조되는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그런 결과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가 이번 발사에 대한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는 북한이 장사 정포를 시험 발사했다는 북한의 성명을 알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북한이 언급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장사 정포로 표현했습니다.
I know that the Department of Defense issued a statement on this. They noted that the department was aware of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경고했다면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현재 한국을 방문 중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성김 대표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모두 정기적으로 한국과 일본 측 대화 상대와 양자적 혹은 삼자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모든 관여 속에서 북한의 외교의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여전히 열려 있으며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는 대신 그들이 해본 적이 없는 관여의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Sung Kim, Deputy Secretary Sherman, Secretary Blinken have engaged regularly bilaterally with our ROK counterparts.
이어 우리는 북한의 모든 우려에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며 북한은 아직 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레이스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건 북한이라며 대신 그들은 최근 몇 주 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도발을 저질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it is the DPRK that has failed to respond to our invitations and instead they've engaged in
이어 우리는 지역을 뛰어넘는 우리의 동맹과 협력했고 UN에서도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사일 실험에 대한 규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란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작성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초안에 중국이 반대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가까운 동맹인 일본, 한국뿐 아니라 역내 이해 당사국을 포함한 다른 관련국들과도 관여해왔고 물론 중국은 중요한 이해 당사국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engaged not only with our close allies, Japan and the ROK, but also with
이어 최근 성김 대표 등이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중국과 같은 파트너들과 계속 관여하는 건 중요하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1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성김 대표는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정 장관을 만나 긴밀한 미한 공조 아래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통일부 청사를 찾아 이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정부 교체 시기이지만 미한이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한 뒤 양국이 함께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의 길로 나오도록 지속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내일과 모레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한국 차기 정부 외교 안보 핵심 인사들과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확한 평가를 위해 계속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로 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 주장과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이런 발사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analyzing these launches, Jenny. I don't have a lot of detail for you today. Obviously, we're still trying to assess what exactly happened here.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탑재 역량과 관련한 질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그들은 이것이 한반도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pursue a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nuclear capabilities.
그러면서 이러한 능력 중 많은 것들, 그들이 실험한 것 중 일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선의를 갖고 미국의 목표로 남아있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8일 실시된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해선 실사격도 없고 병력의 실제 이동도 없는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미국이 한국 방어에 대한 의무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significant treaty obligations and we take those obligations seriously. You just saw, I think, today kicked off a command post exercise.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을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해왔지만 평양은 더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till believe here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that the best way to pursu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s through diplomacy.
외교가 통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선 나는 가설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는 외교가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진지한 안보 약속을 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가시화하고 있고 현실로 만들 것이라며 오늘 시작된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이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주장에 대해 우리는 높은 수준의 Fight Tonight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슬리 헤이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표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은 일관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이즈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선 가운데 유엔이 이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8일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등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역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용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외교적 관여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통로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이날 BOA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지난 성명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외교부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에 대해 계속해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시점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16일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본다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비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계속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경계와 분석에 전력을 다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3일 만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북한의 발사체의 고도는 25km, 비행거리는 110km, 최고속도는 마하 4 이하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다음 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워싱턴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유도무기 체계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등을 위협할 소형 전술핵 개발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방에 배치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로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시험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장사정포 역할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Well, first of all, I wouldn't put a lot of emphasis on this, you know, difference between calling it a ballistic missile and calling it an artillery.
이번 시험을 장사정포 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부르는 데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나라들이 탄도미사일을 장사정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성명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장사정포처럼 전방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그동안 시험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더욱 유사하며 크기는 조금 더 작고 특정 기능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선 북한이 그동안 공개했던 신형 SRBM인 KN-23, KM-24 등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new element in this statement is this mention of quote tactical nukes unquote. And this is the I believe the first time
이번 시험 관련 북한 성명에서 새로운 요소는 전술핵에 대한 언급으로 북한이 특정 미사일 체계를 전술핵과 연계해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 체계를 한국, 미국 등에 대한 억지 차원은 물론 전투 임무 역량을 위해 계속 현대화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의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의미하는 전술 핵무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미국 등 서구에서 흔히 말하는 국지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위력 소형 핵무기 역량을 북한이 보유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전술 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였으며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포착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의 장사정포 시스템 시험 발표에 대해 알고 있다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 속에 모든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Is to shift to having large numbers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use against U.S. forces i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event of an invasion.
북한의 전략은 유사시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루이스 국장은 특히 북한은 지금 지난해 1월 당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전술핵 개발과 배치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발사체 성격에 대해선 기존 SRBM인 KN-23, KN-24와 다른 제3의 체계로 보이며 길이가 더욱 짧고 단거리 공격에 더욱 적합화됐으며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하며 비용도 덜 드는 형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초대형 로켓포나 근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이들의 중간 영역에 있는 무기로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발사대가 4개의 미사일 발사관을 갖춘 점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로 불리는 KN-25와 유사해 보이지만 발사체 구경이 더욱 넓어 대형 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이번 시험과 관련해 핵 전투 무력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 로켓이 전술핵 무기 운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술핵 무기에 탑재할 만큼 핵무기 소형화 역량을 보유했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케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시험을 처음으로 전술핵무기 운반체계 시험으로 규정한 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소형, 저위력 핵탄두 개발을 위한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시험한 무기가 이 같은 핵탄두를 운반하는 최초의 투발수단 중 하나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이미 낮은 핵문턱을 더욱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사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장사정포 시스템 혹은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사거리 300km 이하의 이런 종류의 시험을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부르며 이는 사실상 장거리포와 효과면에서 유사하다는 설명입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은 또한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한국군이 운용하는 전술 지대 유도 무기와 유사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시험이 기술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목적에 무게를 뒀습니다.
They already had the KN-09 missile, which had a 200km range.
북한은 이미 KN-23, KN-09 등 200km 안팎의 사거리를 보유한 다양한 미사일이 있다면서 100km 정도 사거리의 미사일이 추가로 필요한 군사적 이유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된 데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 같은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군이 올해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한 군 당국이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했다고 주한미군이 밝혔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과 한국이 코로나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2022년 4월 18일부터 9일간 지속되는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즈 대변인은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일상적인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 훈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미한 연합작전의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이즈 대변인은 다만 한미연합사 정책에 따라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선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양국 당국이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8일까지 실시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와 반격 등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앞서 한국 합참은 16일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 상황, 연합 방위태세 유지 등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4월 1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9년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이 폐지됨에 따라 상반기 3월과 하반기 8월 명칭이 변경된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1년에 두 차례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한국 대선과 코로나 등 상황을 이유로 4월 중순으로 연기됐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그동안 중단됐던 미한 양국군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양국군의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재개돼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꼽으며 북한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고 지속적인 시험과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미한연합훈련을 외세와의 군사적 야합과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주목받았던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한 건들이 올해 들어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은 최근 들어 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2건입니다. 이 중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 그리고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처리에 진전 조짐을 보여 주목됐지만 올해 들어선 당시의 관심과 지지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얼마 후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신속한 의결이 점쳐졌지만 올해 들어 이 법안에 추가로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지난 1월 말 이름을 올린 민주당의 라파엘 원옥 의원뿐입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 수는 18일 현재 총 6명이고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지난해 10월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로포트먼 공화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의결될 뻔했지만 상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의원도 올해 들어서는 전혀 없이 현재까지 총 5명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의회 내 당파적 이견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반면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올해 들어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맞물려 의회 내 관심이 크게 떨어진 데다가 당파적 이견까지 가중되면서 진전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 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미국 내 한인들이 의회에 지지를 촉구하면서 지난해 총 33명이 서명하는 등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추가로 이 법안에 지지에 서명한 의원은 4명에 그쳤고 여전히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올해 초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2월 외교위 심의 안건으로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법안 심의에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은 지난해 초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의원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미 의회 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입법 활동은 주로 중국 문제와 관련된 법안과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 양원의 조율을 거치고 있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대표적인데 상원의 관련 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돼 최종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편 올해 의회에서 발의된 북한 관련 첫 안건인 하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5년마다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번에도 예전처럼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가 부활절 휴회기를 마치고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하는 오는 25일 이후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에 열병식을 개최하지 않은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계속하는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모인 군중이 대형 문구를 만들고 훈련장에 집결한 병력은 행진 연습이 한창인데 군 창건 90주년 기념일을 위한 예행 연습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열병식 연습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인파가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18일자 위성사진에는 주민들이 김일성 광장 서쪽 지대에서 광장의 남쪽과 북쪽을 긴 줄 모양으로 연결한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줄은 총 2개로 길이는 각각 160m, 폭은 약 12m에 달합니다. 또 2개의 줄 중 서쪽에 위치한 물이 바로 옆에는 전날인 17일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작은 구조물도 보입니다. 17일자 사진에는 주민들이 연출한 카드 섹션 문구도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글씨가 만들어지지 않아 해독이 어렵지만 붉은 꽃 혹은 수술을 든 주민들이 글자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파악됩니다. 앞서 비오이는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지난 7일 수만 명의 주민이 붉은 바탕 위에 일심단결이라는 노란색 대형 문구를 만들고 동쪽 지대에 조선노동당 로고를 형상화한 모습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다음 날인 8일 김일성을 문구로 만들기도 했는데 이를 토대로 북한이 당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위한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경축 행사를 진행했을 뿐 예상과 달리 군을 동원한 열병식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열병식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15일 이후에도 주민들을 동원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열병식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열병식 준비 움직임과 관련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이래 열병식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면서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0주년을 맞는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은 오는 25일입니다.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평양 미림 비행장 인근 훈련장에서도 병력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현장을 촬영한 17일과 18일자 위성사진에는 여전히 차량 혹은 대규모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사각형 여러 개가 훈련장 곳곳에서 포착됐으며 훈련장 북서쪽에 마련된 주차 공간에도 차량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열병식 개최가 예상됐던 15일에도 계속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25일 군 창건일 기념 열병식 동원 여부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일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의원들에게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 상원 의원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중국과 북한의 위협 등 전 세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16일 일본 외무성 성명을 인용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끄는 의원 대표단이 이날 기시다 총리와 조찬을 갖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리처드 버, 로포트먼, 벤사스, 로니 잭슨 상원 의원이 의원 대표단 일원으로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앞서 의원 대표단은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의원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타이완의 자치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데 이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AP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미 의원 대표단의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의원 대표단에 수십 년 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도 지난 7일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북한 위협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의 최대 압박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최근 도발 고조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김씨 정권을 힘에 의해서 대응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법적 의무에 따라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해커 그룹이 암호화폐 공간 내 주요 기업들을 모두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암호화폐 투자기업 창립자가 주장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풍부한 자원과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탈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암호화폐와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싱가포르 디파이언스 캐피털의 아서청 창립자가 북한의 해커그룹이 암호화폐 공간 내 주요 기업들을 모두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 창립자는 지난 14일 이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활동에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아마도 모든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북한 해커들이 표적으로 삼는 대상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앞서 미 연방수사국이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를 지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반응으로 올라왔습니다. 청 창립자는 암호화폐 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극도로 정교한 사이버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파이언스 캐피털의 연구와 주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하위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블루노로프가 암호화폐 공간에서 주요 기관들을 표적으로 삼는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라자루스와 더불어 두 개의 하위 조직인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에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청 창립자는 북한의 사회공학적 공격이 정교한 것을 볼 때 북한의 해커들은 전체 암호화폐 공간의 관계도를 이미 그려놓았고 어떤 이메일이 피싱 공격에 가장 효과가 있을지 알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공학적 공격이란 보안 측면에서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을 속여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공격 기법을 말합니다. 북한 해커들은 그동안 이메일을 통해 첨부 파일을 보내거나 가짜 로그인 페이지를 사용하는 피싱을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가짜 계정을 개설해 활용하는 스피어 피싱을 활용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청 창립자는 북한 해커들이 현재 쓰고 있는 공격 방식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자원을 더 투입해 공격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북한의 해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암호화폐 지갑인 월렛에 대한 보안을 높이고 암호화폐의 거래에는 별도의 컴퓨터 서버를 사용해 해당 기업 내에서 이메일이나 컴퓨터 문서에 활용되는 컴퓨터 서버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청 창립자는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을 원격으로 고용할 때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라자루스 그룹이 암호화폐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가짜 회사들을 설립하는 데 관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건수와 탈취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체인얼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최소 7차례의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어치의 디지털 자산을 탈취했습니다. 체인얼시스는 또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2018년부터 해마다 2억 달러어치가 넘는 암호화폐 자금을 탈취, 돈 세탁해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청창립자는 앞서 지난 3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기반의 자산인 대체 불가 토큰 170만 달러어치를 사이버 해킹을 통해 도난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매체 크립토 브리핑은 청창립자가 자신의 NFT 자산을 탈취한 것이 북한 해커 조직 블루노로프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VOA 이메일 요청에 청창립자는 18일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한규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 자산인 금강산 골프장 숙박시설 철거를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작업 일주일 만에 8개 건물이 모두 사라진 현장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해금강 호텔도 완전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 골프장의 숙박단지 건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17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이곳에 위치한 중심부 건물을 비롯해 이 건물의 측면과 후면에 자리했던 8개의 건물이 모두 해체돼 바닥에 일부 흔적만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A는 이곳을 촬영한 9일과 10일, 11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9일까지 온전했던 숙박단지 건물이 10일 중심부 건물부터 해체되기 시작해 11일 건물 2개 동이 사라지고 나머지 6개 동도 해체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만에 촬영된 새 위성사진을 통해 철거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들도 모두 해체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일반의 공개가 제한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땅속으로 이어진 건물 구조물의 콘크리트 토대만 남긴 채 지붕과 건물의 외벽 등은 모두 무너져버렸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11일 전후에 해체 작업에 나섰으며 건물이 온전했던 시점을 기준으론 8일,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를 기준으론 7일 만에 해체 작업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미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도 건물들이 8일 만에 철거됐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BOA의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Well, there's no question that whatever was there in terms of those buildings were basically demolished.
그러면서 어떻게 이처럼 빠른 속도로 해체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불도저로 밀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골프장은 한국의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현대아산으로부터 임대한 대지에 세운 시설입니다. 2008년 개장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한국인 관광객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 발생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아난티 측은 금강산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골프장 18개 홀과 리조트 96실 등 해당 시설의 자산 한화 507억 원을 손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철거를 진행해온 해금강 호텔도 계속 해체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고화질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해금강 호텔은 1층에서 3층 정도의 높이만을 남긴 채 윗부분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 건물의 앞면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처럼 큼직한 어두운 색상도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계속 위에서 아래층 방향으로 철거가 진행되는 듯 옥상에는 건설 자재들이 남아있었으며 건물 앞쪽 공터에는 건축 폐기물들이 쌓여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약 2년 5개월 후인 지난달 6일부터 해금강 호텔의 철거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서로 다른 대응법으로 접근했던 한국과 북한이 2년여가 지난 지금 대조적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며 일상회복으로 가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변이 바이러스를 경계하며 봉쇄 중심의 방역 조치를 장기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취했던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와 집회 등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의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졌고 결혼식 하객 인원 제한도 사라졌으며 공연장, 체육경기장, 영화관, 종교시설 등 수용인원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식당, 카페 등 업장 이용시간 제한도 풀려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운영 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한국에선 여전히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그동안 전 국민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덕에 정점을 지났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완전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신종 변이 출현 등을 감안해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60세 이상 국민들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했고 먹는 치료제 도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역 규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비상 방역 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해 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발발 초기부터 펼쳐온 봉쇄 중심의 방역 조치 장기화를 시사한 겁니다. 노동신문은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전염력과 백신 회피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가 전염병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며 청정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국제사회가 제공하겠다는 백신 도입을 거부한 채 국경 봉쇄와 고강도 방역 조치에 의존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한국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북한이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 신종 플루 등 국제사회 우려를 낳았던 전염병들과 달리 신종 코로나는 높은 전파력으로 전 세계에 퍼진 팬데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정도의 전파 능력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를 언제까지 막는다라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막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중국도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봉쇄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것이 가장 강력한 사례가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방역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속가능한 형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국과 다른 전염병 대응책을 펴는 것은 열악한 의료 시스템과 함께 체제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필요한 의료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를 수령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주민 통제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강 관계자들, 그다음에 외교 관계자들,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측근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미 백신을 다 맞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필요한 백신을 이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건 자기네들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경제는 여전히 중국과의 교역이 정상화되지 못해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운행을 중단했던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화물열차가 지난 1월 16일 운행을 재개했지만 올해 1분기 북중 교역액은 정상적인 교역이 이루어졌던 2020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근 일부 재개된 북중 교역은 민생에 직결된 장마당과의 연계성이 없는 국가무역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지금 핵능력 고도화로 자원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살림집보다 더 급한 부분이 더 훨씬 많거든요. 김 위원장의 치적사업으로 군사 분야와 건설 분야 쪽으로 또 자원이 왜곡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 경제의 교란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게 언제까지 이 표면상의 평온이라 유지될지는 사실 의문인 상황입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경제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미 시작됐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현재의 봉쇄 정책은 체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근 10년 가까이 한국만 지나면 10년 가까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혁명 사상 고취하고 이런 걸로 이제 무마를 하고 있지만 이게 분명코 북한의 그 체제 위기로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북한 지도부의 이제 큰 이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을 1차 접종도 시작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단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최고는 16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는 24도입니다. 남포도 맑고 최저 8도, 최고는 23도. 신의주 맑고 최저 8도, 최고 18도. 강계 맑고 최저 5도, 최고 24도. 해주 맑고 최저 8도, 최고 19도. 개성도 맑고 최저 6도, 최고 20도. 사리원 맑고 최저 8도, 최고 23도입니다. 함흥도 맑고 최저 7도, 최고 26도. 장진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8도가 되겠습니다. 해산 맑고 최저는 1도, 최고 22도. 원산 맑고 최저 11도, 최고 25도. 청진은 맑고 최저 6도, 최고 20도. 선봉 맑고 최저 3도, 최고는 16도. 삼지연은 맑고 최저 1도, 최고는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역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로 일고 오후에는 1 내지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역 역시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0.5 내지 2m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미월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돈바스 전투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러시아군의 상당 부분이 이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리 많은 러시아 병력이 투입되더라도 우리는 싸울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우크라이나 전사들, 특히 돈바스와 마리우폴 등 타격이 심한 지역의 전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인종 학살을 감행하는 러시아 군대가 동부 우크라이나 지대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폭넓은 지역을 겨냥해 로켓 공격과 포격, 야포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마리우폴은 공중에서 투하되는 폭탄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전사들이 현재 적을 무찌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정상회의가 다음 달 10일 화상으로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을 포함해 올해 카리브 공동체 의장국인 벨리즈와 주요 7개국 G7 의장국인 독일,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인 세네갈이 공동 주최합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우리는 전 세계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 인도주의 활동가들, 민간 부문 등 모든 사람이 모든 지역에 백신을 접종하고 인명을 구하며 개선된 보건안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약속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인 이번 정상회의는 당초 지난달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4월로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5월로 미뤄졌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급 대표단이 이번 주 솔로몬 제도를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원과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번 주 미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 제도와 파푸아 뉴기니, 피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대표단에는 NSC와 국무부, 국방부, 미국 국제개발처 대표가 포함될 것이라며 대표단은 이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연대를 심화하고 4.15구 개방된 인도태평양 진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가 최근 중국과 안보협정 초안에 서명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 대표단이 솔로몬 제도 관리들과 논의할 의제에 중국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 대표단이 이번 방문 일정 중 하와이에 들려 인도태평양 사령부 고위 관계자들, 영내 파트너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오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통로 확보와 관련해 러시아 측과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돈바스 내 극심한 폭격이 지속되고 있다며 러시아 측이 포위된 마리우폴의 민간인들을 피난시키기 위한 통로 개방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헤르손과 하르키우 지역에 인도주의 통로를 열기 위한 어려운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마리우폴에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의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했지만 마리우폴시 관리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부찬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전쟁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군 부대 명예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부차를 점령했던 제64차량화 소총 여단에 위대한 영웅적 행동과 용기에 축하를 보낸다며 러시아의 주권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명예 칭호는 조국을 수호하고 러시아의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위대한 영웅적 행동과 용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4일 부차에서의 민간인 대량 학살에 러시아군 제64차량 소총 여단이 직접 연루됐다며 전쟁 범죄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멀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이날 하향의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주변국들인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이 4.1%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